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이 창세기 11장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를 겪은 인류는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 그러니까 재난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세상과 역량을 과시하는 의미에서 이 큰 성과 대를 쌓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보시고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벨탑은 중도에 그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더 조심하고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나쁜 선입관은, 하나님이 심사위원 같은 하나님 같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노아 홍수를 우리는 겪었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서 큰 성을 쌓고 문명사회를 만들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가 됐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고 믿게 하신 쪽에까지, 사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모두가 성경식 표현으로 하면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이 됐죠.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만 남겼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로 시작한 새로운 인류도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유일한 삶의 목표와 내용으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셈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간섭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강하고 크고 세밀하게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나 바벨탑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건이 다 공히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선과 행복을 자기의 생각대로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과 행복의 근원이시요,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여 하나님 없이 헛된 답을 구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간의 과오와 무지와 실패 계속 간섭해 들어오고 계신다 하는 것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되지 않게끔 그 인간의 잘못과 오류에 정면으로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자꾸 물꼬를 바꾸시는 것이 말하자면 세상이고 역사고 우리 모든 인간의 개인 인생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전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는 우리 일반 역사에서 배우는 것 같이 굴러가고 성경은 그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에게만 개입하신 특수한 것으로만 치부하는 그 일종의 편견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얘기하는 바가 하나님이 전 우주와 역사와 모든 인류의 각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간섭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서 노아를 구출하는 것은 노아와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이상으로 심판받아 다 죽을 인류를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남기시는 그러니까 저들의 파멸과 심판을 인류의 운명으로 자초하는 인간들의 반항과 무지대로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이 인류를 노아를 통하여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손길로 등장하는 것이고 바벨탑 사건도 동일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봅시다. 이 바벨탑 사건은 아까 노아에서도 노아가 아담 자손의 족보 속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는 속에서 그 죽어 마땅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 족보를 다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손길이었듯이 바벨탑 사건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것도 셈의 노아의 세 아들인 셈의 족보 속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은 노아와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를 소개하는데 앞에 야벳과 함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21절부터 셈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21절 봅시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셈의 자손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에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입니다. 근데 에벨이 왜 중요한 사람인가? 22절.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을 낳았는데 아람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여기 에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대째입니다. 셈으로부터 따져서 4대째에 에벨이 등장하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런데 그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벨이 중요한 것은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세상이 둘로 나뉜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는 둘째 아들 욕단의 족보를 기술합니다. 욕단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가 이어져서 셈의 자손의 족보로 31절에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1장 10절에 다시 셈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죠?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5절 에벨은 16절 벨렉을 낳았고 이 족보에서는 17절 벨렉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 앞에는 뭐였죠? 욕단의 족보였죠. 셈의 후손이지만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의 족보였고 11장 10절 이하에서 소개하는 것은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 족보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해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으로 이어진 그 후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말하자면 이건 다 누구냐면 노아의 후예요, 셈의 자손이요, 에벨의 두 아들입니다. 그죠? 그 속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실력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신앙과 참다운 진리와 지식이 없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이 역사에 세상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죽어 마땅한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 속에서 누구를 택하여 벨렉을 택하여 그 가게 속에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뭘 만들 것입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역사를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쌓은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11장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행복과 안전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불만이 없고 만족할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린 이유는 거기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이 아닌 탓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약속하시죠?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른 것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랍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4절에서 보는 바벨탑을 쌓는 인류가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흩어짐이 없는 참다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대조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일, 복과 진리와 영생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거의 타성에 젖은 냉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믿어야 옳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신자들 대부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실망스러운 약속들인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다는 열심들이 왜 가장 단순한 소원도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 더운 여름에 더도 말고 32도만 이상만 올라가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는가?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혹시 되지 않을까? 기왕 34도가 되면 습도를 낮춰주시면 안 돼요. 좋다. 그럼 에어컨 틀고 살겠다. 그러면 에어컨 알러지만은 없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문제 하나님은 전혀 답을 안 하십니다. 어제도 33.9도였고 습도는 말할 수 없이 높고 그리고 해골이 뽀개지게 에어컨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린 당황하죠. 무슨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세상과 인류와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역사가 이게 왜 이 꼴이냐? 여기에 부닥치죠. 여기엔 우리의 무지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내가 이해 못하면 상대방이 틀린 거라고 우기는 고약한 습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성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며 납득을 못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왜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하는지, 왜 매일 세수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납득할 때까지 방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부모가 될 때까지는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며 오해하고 있다고 해서 부모 노릇을 그만두는 예가 없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십니다. 설명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이제까지 사는 세계 역사 속에 물론 그 고대 사회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해가 이 이후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인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인류가 여러 번 바벨탑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로마라는 바벨탑을 쌓고 중세라는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문예 부흥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2000년 신약 역사 속에 인류가 시도한 모든 이것은 답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했던 것이 2000년을 여태껏 관통하여 아직까지도 정답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로마도 아니었고 중세의 이 종교 기독교 신앙이 교권이 세상권 위에 서는 방법도 아니었고 문예부흥으로 인하여 발흥한 계몽과 과학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답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이 아니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서만 말이 통하고 전 인류와 역사에 대한 답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2000년 역사 내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우리 동양권이나 서구가 아닌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현실에 와 있는데 비서구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문명이 아직도 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구는 문명이 답이 아니라는 걸 저들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구 사회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보시면 저들이 얼마나 이렇게 낙심과 절망에 쩔어 사는지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옛날에 한참 왕성했던 그 유적들로 먹고 삽니다. 그 유적 속에는 물론 당연히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인은 모이지 않고 관광객만 모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놀랬던 것은 인간이 가능성이 있고 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문제가 밖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을 개선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후진국들은 그 문명이라는 것이 서구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한 답이고 허락한 특권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들은 그 절망하고 포기한 서구 사회의 문명에 대한 아직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들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서구 사회가 이런 자신 있는 답을 내놨었습니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전 세계의 복음화가 가능하다라는 선교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입 다물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까지 후퇴해버렸습니다. 그 야심만만하고 자신에 찼던 구호가 한국엔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자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하나님의 십자군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자 뭐 등등 아주 그 자신만만하고 기대에 찬 믿음의 구호들과 기대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 형통, 세상적인 영향 같은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느 만큼 혼합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직 그것을 몰라서 힘있게 구호를 외치는 교회나 어떤 개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지만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다시피 제게 오는 사람들이 이쪽이에요. 이 전자는 거의 없어요. 후자들인데 그것이 다가 아니요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냉소적이 되죠. 누가 펄펄 뛰면 뛰어봤자 관절염밖에 안 걸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복음주의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교회는 다 믿은 지 한 3개월 안팎 된 사람들이 다 길길이 날뛰고 2년만 되면 다 저쪽에 뒤비져서 언제 자빠지나 서로 내기하고 있는 게 나는 이제 제가 2주 남았다고 생각한다. 난 3주다. 아, 이거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다고요. 이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실패하고 어디에 문제 있는가에 대한 정당한 진단을 내릴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노아와 함께 일하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며 바벨탑 사건에 관여하셨고 노아 홍수로 관여하셨습니다. 무슨 관여라고요? 최후의 심판자로 서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상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대로 아주 가지 못하도록 개입하시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뜻과 복주심으로 인도하시려고 개입하시고 그의 모든 의지와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꼴이냐고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준 이유가 뭐였죠? 우리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고통을 면해주는 메시아, 내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찾고 있죠.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여러분한테 대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 하려니까. 싫어하는 거 뭔데요? 숙제하고 놀아라. 논 다음에 숙제하지 말고 숙제부터 하고 놀아. 이 간단한 일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나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맛이 있습니다. 너 맛있게 먹지 마라. 그럼 안 먹겠습니다. 굶어 뒤져라. 이 싸움을 왜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처먹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고 먹는 것 하나에도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고 사람은 힘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모가 못 참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열심히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고쳐놓기 전에는 이 몸을 데려가시지 말기를 기도해서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죠?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분들은 애들이 다 죽었거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애가 나한테 그러듯이 지랄을 떠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뭐라는 거예요? 속을 고치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을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중요한 두 가지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운명과 위치에 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2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운명을, 그 완성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난 구원과 일어날 완성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일어날 완성,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 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할 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입니다. 영광의 완성이죠. 그 소망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느냐 하면 환난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이 신자의 완성을 환난으로 하신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말하자면 의심과 불만과 갈등이 있죠. 영어 성경의 그 여러 표현들은 우리한테 이 단어들이 갖는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환난은 suffering이라고도 소개되고 있고 problem이라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고통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문제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현실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왜 이런가 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랬더니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인내는 뭐 대표적인 단어로 endurance를 쓰고 있습니다. perseverance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재미있습니다. 인내라는 건 뭐죠?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조건 속에 있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인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인내란 지킬 것이 없는데 인내하는 법도 없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도움을 받고 그 보상을 받고 있다면 인내라는 말이 필요 없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할 때 즉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진 신앙들을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게 뭔가라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보상이며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리는 심판일 것입니다. 우린 그걸 지금 요구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보상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지금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저들은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전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이요,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로우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경고요, 깨우침이요, 믿는 우리에게서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로서의 확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저들을 단섬에 쳐부셔 하나님의 백성만 남기는 천국을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환경적으로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요, 인격적이요, 신성의 충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환난을 통하여 인내케 하는, 고민하며 생각하며 확인하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로 다 아우성인 것입니다. 다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듯이. 이런 내용은 이 인내가 연단으로 간다는데 더 두드러집니다. 연단이라는 표현은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exper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험을 얻는다. 아까 여기 어떤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단어도 씁니다. 어떤 특징을, 특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자다운 것을 만드는 거죠. 프로프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된다. 아하, 이걸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경지에 오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다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와 인류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계속 세상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쌓는 바벨탑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인류 역사를 간섭하셔서 돌이켜보십시오. 세계 역사에 어떤 나라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 이 전 역사를 관통하여 아직까지도 발언권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기관이,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2000년 내내 하나님은 교회만 이것이 영원한 진리와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나라도, 어떤 체제도, 어떤 기관도, 조직도, 운동도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는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듯이 얼마나 많이 그 믿음의 고백과 달리 현실과 타협하며 내세운 명분과 달리 치사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걸 역사가 증언합니다. 괜찮은 교회가 옛날에 저 뭐 몇 개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남포교회 이렇게 두 개밖에 역사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만을 전 역사를 통하여 여기가 답이다라고 세상 앞에 그 책임과 위치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중세시대 때는 한번 큰 소리를 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주목받지도 못했고 세상 앞에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가지는 것과 힘을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린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는 모두가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했으나 우리는 그를 비난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라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기가 꺾이거나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은 도무지 하나님이 편드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세상 앞에 무슨 여러분의 무슨 영향력과 의미가 있나 싶으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신앙의 어떤 보상도 경지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항복 못하는데 세상이 항복하겠습니까? 이웃이 항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그가 고쳐주고 살려낸 모든 그에게 혜택을 입은 기적을 본 목도한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 환경을 고쳐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 죽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교회는 뭐 세상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성경에 기록된 기적 속에서 대표적인 기적을 들으려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겠습니다. 다섯 명의 병신과 두 마리의 물고기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대더라. 컨테이너였나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불만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나 혼자 있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없인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개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게으르고 낙심한 하루하루들이 말이죠. 혹인 그 오병이어 갖고 왔을 때 그 물고기 여기서 벌떡거렸겠습니까? 지지고 볶아서 멀대같이 누워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비추어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무엇인들 못하랴라고 우리 마음에 다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하심과 그래서 소중한 나날이요, 인생이요, 세상이요, 역사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자된 삶은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 일어나서 영웅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그 반복되는 매일을 매 순간의 사소한 일들을 귀히 여기시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신자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를 기뻐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못나고 외면당하고 연약한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깊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시대와 사회 앞에 하나님의 손길로 서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과 믿음과 자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신자의 귀한 책임과 의미와 자랑을 확인하고 충성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